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영원한 그 생명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늘 말씀이 우리 배부름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족함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기쁨과 평강을 말씀에서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하나 던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 구원을 얘기하기도 하겠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뭐 뜻하기도 하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관리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믿는 유대인으로서 바람직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없이 사는 것보다도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생을 질문했다고 해서 뭐 신앙이 좋다거나 옳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질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질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관원이 예수님을 선한 사람으로 봤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예수님을 선한 사람으로 본 것은 관원이 선하다고 생각된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보여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건 뭐 자세히 알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재물이 연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또 선한 걸 봤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지 않는 또 거기에서 선한 걸 봤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름대로 뭔가 선한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 선하다 이렇게 일컬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산다면 그 사람을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선에 대한 그 관리의 기준입니다. 그 관리가 생각할 때 이건 선이다. 그 사람 생각이지 성경에서 이건 선이야 이렇게 말한 것과 일치된 것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도 그 선한 삶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산다거나 또 남을 도우면서 희생하고 살아간 이걸 우리는 선하게 산다 이리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뭐 테레사 수녀님이나 김수환 추기경 뭐 이런 분들의 그 삶을 선한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한단 말이죠. 지금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그래요. 선한 분, 위대한 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선한 선생님 이런 호칭에 대해서 뜻밖의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뒤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이단의 그 뭐 교주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예수라 입증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선하다고 하지를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난 선하지 않아 난 죄인이야. 이러한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선에 대한 그 관원의 기준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선한 것들 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관원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선한 그 모습을 보고 선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살면 선한 자로 인정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떤 행실을 보인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선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관원은요. 내가 뭘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선한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삶, 어떤 것을 내가 실천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선한 행위를 해서 영생을 얻겠다. 그 생각을 미리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십계명 가운데에 다섯째 계명부터 여덟째 계명까지 말씀을 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걸 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율법에 대해 가르침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도록 교육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니까. 지금 식으로 말하면 모태 신앙이죠. 어려서부터 부모의 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이제 다니고 신앙 교육을 받아왔던 그런 사람이란 얘기죠.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이 관원은 자기가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심을 이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계명을 말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생각은 하지를 않을 겁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린 그 계명을 지킨다고 아마 쉽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계명을 먼저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이 계명을 뭐 지키는 것이 먼저라거나 또 지켰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 계명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계명을 지키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그 계명들을 네가 다 지킨다 할지라도 선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자꾸 전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관리는 뭔가를 지켜야만이 뭔가를 실천하는 것이 선한 것을 여김받고 영생 얻을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자꾸 막아내면서 네가 계명을 지켜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끌고 가는 그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원이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으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큰 부자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심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같으면 근심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죠. 이 관원이 뭐 재산이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큰 부자란 걸 보니까는 뭐 재벌쯤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큰 부자든 작은 부자든지 간에 설사 또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소유를 전부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아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관원이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아예 실천 불가능한 거 이걸 내세워가지고 관원이 선하지 않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 하시겠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관원 실천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행함을 선한 것을 내세워가지고 네가 이걸 실천해봐 실천하면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행여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영생 얻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뭐 자기 재산 다 이제 그 헌납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장학재단인 학교에나 또 자선 뭐 그런 단체나 다 재산을 헌납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아예 소유에는 관심 두지 않고 무소유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도 여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테리 사순이 그런 분들도 소유 관심 두지 않고 살았던 그런 분이라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냐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로서 형제도 못한 못낼 그런 삶을 산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유를 나눠주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소유를 나눠주는 이걸 실천하면은 너는 선한 자로 인정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소유를 나눠줘도 그게 영생과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바울의 말이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예수님 말씀처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나눠주는 그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 몸까지 다 내어주는 희생까지 더 얹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내가 죽어가지고 남을 살리는 그런 희생을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신앙을 위해 순교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이처럼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고 나눠줘버리는 구질을 정 이런 사람이나 또 자기 몸까지 희생하는 살신성인의 이런 정신을 보이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사람은 아주 선한 의인으로 온갖 칭송을 다 받을 거예요. 사실 우리 기준에 본다면 엄청난 선한 그 행위를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내 몸까지 내어주는 그런 살신성인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재산 다 내어놓고 내 몸까지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 그런 것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을 실천해서 그런 말 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의 말은요 조금 이상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준에서 본다면은 자 내 재산 다 내놓고 부지합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걸 다 내놓고 부지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어요? 또 내 몸을 내어줍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린다는 얘기죠. 또 그러면 그건 또 사랑이 아닙니까? 최고의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구제나 살신성인 이런 실천을 사랑과 구분해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걸 실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은 사랑이 없이도 내 재산 다 내어놓는 구제 가능하고 내 나를 희생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랑이에요. 바울이 말한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것, 남을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 남을 뭔가 불쌍하니까 뭔가 주는 그런 마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사랑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소유를 팔아 나눠주라 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근데 정확한 것은요, 사랑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사랑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면은 사랑에 대해 쫙 말하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그 여러 부분에서 단 하나도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견딜 수가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우린 아무것도 실천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 나온 사랑은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이것이 아니고 사랑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 사랑을 보면은요, 우리의 성품과는 정반대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악과를 먹었던 그 본성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 자랑과 또 자기 영광과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직 그런 삶으로 일관돼가는 거죠.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한 그 사랑에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이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오셨고 그 사랑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사랑이 있다면은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자랑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사람과 사랑이 없는 사람의 다른 데 바로 이겁니다. 우린 사랑이 있고 없고를 남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자꾸 여기다 우리가 초점을 두는데 그건 사랑이 그건 아니에요. 사랑이 있다 없다는 것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인간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죠.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걸 내어주는 구질을 하고 살신성, 이건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실천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죠.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영광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실천을 내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한 일 가치를 돋버리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는 그런 삶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오면 예수님이 소유를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수준 높은 선한 실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예수님 부자 관원에게 왜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소유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풍족한 삶을 위해서만 필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돈을 그렇게만 안 봅니다. 먹고 살고 자식 교육시키고 노후 준비하는 오직 돈을 그런 용도로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대우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 대우를 받죠.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 자랑이나 나의 어떤 높은 영광, 나의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해결됩니다. 돈으로 인해 다 그걸 갖추게 된 것이죠. 본문의 관원은 큰 부자이고 거기에 관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다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성공했죠. 그 돈과 그 관원이란 그걸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자기 영광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선한 일을 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그런 의도예요. 세상 자기 가치 확보했으니까 영생까지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게 있는 걸 다 팔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관원에게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게 뭐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이게 부족하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소유를 팔아 구우지 않은 그 행위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겠어요? 한 가지 부족하다. 그 얘기는요, 소유가 많아 근심했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소유가 많아 근심했다는 게 단순히 보면은 돈이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하는 돈 때문에 근심하는 이렇게 이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놓지 못하는 다른 의미를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은 돈을 자기의 자랑으로 내 가치로 내 영광으로 이렇게 삼다겠습니다. 그래서 많을수록 내 영광이 더 올라가는 거죠. 가치 올라가는 것이고 따라서 소유를 다 버려버린다면은 나를 자랑을 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 삼을 게 사라진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를 버리지 못한 깊은 이유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관원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게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난 선하게 살았어. 그래서 뭔가 선한 사람을 조금 보태면 영생 얻어. 이런 생각이 그 관원에게는 부족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에게 선한 일이 없다면 모든 인간은 선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도 내가 생각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선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영생의 문제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어떤 그 좋은 삶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선하다 이렇게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선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선하게 인정이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선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원이 바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람 십자가 필요 없는 거죠. 선한 행위를 실천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근심하는 관원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또 엄청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일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때 그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건 자기 스스로 예수께 나올 수 없는 자 그걸 아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나를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아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 앞에서 힘이 없는 자로 나오는 거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관원은 힘이 있었습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알려만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실천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게 관원에게 부족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이건 단지 돈 많은 부자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부자를 거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부자가 못 들어간다. 그 얘기는요. 부자는 소유 때문에 자기를 힘 있는 자로 여기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자신을 힘 있는 자로 여기는 사람. 관원처럼 뭔가 알려만 주면 내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뭔 실천을 믿고 있는 사람. 이것이 부자와 같은 겁니다. 결국 소유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힘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끝까지 힘 있는 자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처럼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하고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거부하는 속성이 되는 거예요. 2014년 첫 주일인데 여러분 무슨 계획 세우신 거 있습니까? 근데 제가 찬물을 끼얹을게요. 그 계획이라는 거 다 헛된 겁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백날 계획 세워보세요. 제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해마다 끝나고 나면은 된 거 있는가 하면 다 살펴보시란 얘기예요.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보가 확 바뀌었죠. 그 뒤에 이제 1분 생각이라는 것도 만들어 놨는데 옆에서 자꾸 나이 들어가는데 일을 줄이라 하는데 일을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는 그래요. 딱히 계획 세울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더 나아지겠어. 그런 의도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인간 계획이 다 그런 거거든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더 발전하고 지금은 향상되어가지고 더 힘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이게 인간의 꿈이죠. 그래서 굳이 제 계획이라고 한다면 계획 없이 사는 게 제 계획입니다. 계획 없이 사는 거예요. 이 계획 없이 산다는 게 마치 어떤 허무주의나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에다 철저히 나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힘을 더 갖고 가지겠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이 빠지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저의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힘이 빠지자. 힘 없는 자가 되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선다면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이걸 알게 되면 다 내놓게 돼 있어요. 아, 이것도 의미 없는 것인데. 저것도 의미 없는 것이 내가 붙들고 그걸 내가 자랑했구나. 다 내려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빠질 때에 주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기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인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주님의 길은 힘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내 자랑이 있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높아진 길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버리지를 못하면 다시 말해서 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버리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 있는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는 주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 있는 대로 살고 싶은 될수록 더 영광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 더 능력 있는 더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버릴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예수를 따라갈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내 스스로 주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에 들어가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 뭐냐?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거예요. 이게 인간에 대한 바른 평가입니다. 나는 애초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관원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관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26절에 이제 듣는 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나이까 이렇게 했던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듣는 자들 가운데 있는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도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 그 증거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 말씀한 걸 누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여전히 구원을 실천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너무 어려운 실천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 누가 그걸 실천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무릇 사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철없는 베드로 한 말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또 끄집어내고 있죠. 좋은 말 들을까 봐서 철이 아주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 오해를 한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소유를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아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야. 우리는 됐네. 이런 의도로 자기의 한 것을 내놓는 거예요. 이 역시도 어린아이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우리의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는 관원보다 낫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결국은. 자기 우월감이죠. 더 낫지 않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걸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 나 이걸 실천했지.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어놓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해당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오정이에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 머리로 일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능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하늘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하늘의 비밀이거든요. 이것을 사람이 듣고 머리로 일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성령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귀찮게 성령 왜 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마가 다락방 사람에게 다 임했는데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는가 하면요. 인간의 머리가 지금은 복음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들을 결국 자기 욕망을 기준해 가지고 자기를 기준해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자기의 실전을 공로 삼고 그걸 높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그분의 공로를 높이는 겁니다. 주님의 공로. 그걸 높이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바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의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베드로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자기를 피조물로 바라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의 것 이 말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것 내 소유라고 했죠. 내 소유를 내가 버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애당초 내 소유라는 거 없잖아요. 없거든요. 그렇게 오면 뭘 했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자랑할 게 없다. 난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걸 안다는 거. 어찌 보면 어려울 게 없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린아이 같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또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이나 뭐 아내 형제 부모에서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또 생각하지는 않겠죠. 지금까지 한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가 행한 것 중에 하나도 선한 것으로 인정받고 그것으로 영생 얻을 길은 없다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내나 부모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집이나 아내나 부모 자식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있게 하신 것이지 나의 어떤 소유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어진 것으로 보지를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영생은 사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름,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자체가 죄라는 걸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불의함이고 악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게 의미 없음을 알아가는 거. 이것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빼야 됩니다. 힘이 빠져야 돼요. 그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부자라는 것은 단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날 위해 살아간 우리가 바로 부자입니다. 해가 바뀌어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나를 생명으로 이끄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 철저히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 관원처럼 뭘 해야 될까요? 그 힘이 완전히 빠져야 돼요. 참기름 기름 빠진 것처럼 쫙 빼놓고 힘이 전혀 없는 자가 되어서 그냥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밖에 없는 자. 그게 정말 어린애 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뭘 해도 그걸 내어놓을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만을 마음에 두고 살게 되어질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 이걸 마음에 두시고요. 올 한 해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힘이 날마다 쫙쫙 빠져가시면서 주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고 또 그렇게 한 해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마치 힘이 있는 자처럼 선한 자처럼 뭔가 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말씀이 붙들어서 늘 주 앞에 세워주시옵시고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힘이 빠진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 이런 고백 속에서 이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함과 기쁨이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